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수요성 예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이 이제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더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계절도 주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푸르른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능력과 의지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잘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의 생활과 믿음을 돌이켜볼 때 숨쉬는 순간마다 옮기는 발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가는 은혜와 참회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희들을 불속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도록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계신 모든 환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지금의 고통과 안타까워하는 문제들이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든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맡아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무리들을 돌보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2007년쯤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네요. 한국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듣는 걸 알고 민망해서 소리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렸죠. 저도 종종 새 아이들과 말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아빠로부터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애들이 다른 데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저도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하면서 화도 나고 뭐 말하는 모든 김도 다 새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냉장고를 열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실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뿐이지만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흔히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평안하고 좋은 시절을 누리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의 우상과 풍요로운 문화 때문이고 또 신앙 교육의 부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의 말씀이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조차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부유한 개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망각,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려와 사랑, 그런 돌봄들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희가 그 멸종 동물을 말할 때 희귀해졌다,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멸종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서운 심판과 멸망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회복시키시고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담겨 있는 그분의 의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희귀해진 이 절망과 불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얼마나 다를 것인가를 비교하며 들려주는데 그 표현이 참 문학적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가 지금 앞을 볼 수 없고 겨우 더듬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의 이야기죠. 첫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엘리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등 빛을 찾을 수 없는 온통 어두움의 시대였지만 이 사무엘의 등장은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꺼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비추는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엘리 제사장이 누운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자기 처소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는 예전에 예배를 드리려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머물며 사용했던 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성전이 짓기 이전 시대였죠. 그래서 성막이 있었을 뿐인데 이 성막은 그저 텐트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자기 처소를 삼은 것을 일부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디에서 잠을 잤는가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저 어린아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순종, 그리고 어머니 한나를 통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선하심을 늘 가슴에 품고 자랐던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이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르시죠. 사무엘은 들려오는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계획들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듣죠.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밝은 날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이 세상 가운데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무릎 꿇은 그 어린 사무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상황,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아픔이고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무릎 꿇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맡고 있었던 그때도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며 그런 식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푸념이 아마 그 시대 가운데 들려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웃음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말하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사탄에게는 웃음의 포인트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무릎 꿇는 순간 이 이야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진지한 한편의 하나님의 다큐멘터리로 바뀌게 되고 사탄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생의 참 행복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내 인생에,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뭐 안 가르쳐 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되고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뭐 더듬거려서 어떻게든지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불안과 눈물로 더듬거리며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것도 똑같은 감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마침내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지금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한 고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로 너무 재미있고 혹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끼리 해결하려느라 너무 힘들어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것을 들을 여력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보시면서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하고 기운 빠지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인도하신다, 매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자주자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냥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도, 또 좋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도, 또 나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심정으로 마치 끌려서 하듯 성경을 펴고 끌려서 나오듯 예배에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 시간,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제 인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안다.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질 필요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네가 마지막 인생의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게 되면 다시 힘이 나고 쓰러진 두 무릎에 다시 힘을 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의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자기에게 안락하고 자기를 위해 다 갖춰진 환경과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워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 옆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우리가 평안과 안심 그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꼭 잘 풀리고 무슨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런 내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새로운 일과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또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건 생활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되는 새벽기도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혼자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그 말씀을 듣는 단 한 명의 청중, 단 한 명의 사무엘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법궤 옆에 우리가 눕는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매우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66이나 잘못된 종말 사상을 인터넷을 통해 듣고 그 이야기를 퍼나르고 하면서 불안 속에서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우리가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칠 수는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단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헛된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종말은 약속대로 오겠지만 그것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두 손을 들고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옆에 우리 처소를 삼고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말씀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대지 말고 오늘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면서 회복 그리고 거룩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 누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운 처소가 어디인가를 살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옆에 눕고 일어나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우리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눕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피면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 또 그리고 교회의 영성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야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라틴어 수업이라는 한동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라틴어 문장이 나옵니다. Si vales bene est ego valeo. 욕이 아니고요. 제 발음이나 억양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뜻은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말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하루는 소년원에 강의를 초청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엄청 앳돼 보이는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소년원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고 변화하게 되었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자기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교수님이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낼 여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점점 피곤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 혼자의 삶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이런 혼자의 삶, 또 우리 가족만의 삶이 이전보다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타인의 안녕,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도 사무엘 한 가정,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그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 이 땅을 위해 빌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들을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 챕터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안녕하기를 바라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웃이 안녕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당신이 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또 우리가 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극심한 통증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사무엘을 부름같이 또 우리를 어둠의 시대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무엘처럼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의 사명을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오직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평안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이 교회 가운데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또한 비극적으로 맞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저부터도 생각했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그분의 법궤 옆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 경건에 힘쓰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 혼자 가게 마시고 같이 힘쓰시죠. 그리고 영적 경건을 위해 우리가 힘쓸 뿐더러 이 땅의 평안과 또 세상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이런 하나님의 한숨과 한탄 섞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랑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에 찬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희귀화해지지 않도록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주의 말씀 옆에 내 처소를 삼고 사무엘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오늘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